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자를 택하시고 그 정한 자를 가족이라고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데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시련을 주시고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도 형들에 관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모함같이 이야기를 했을 거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뻥튀겨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정결하게 시켜서 그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요셉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형들로 하여금 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애굽 땅에 팔려갔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상모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떠올리시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면 제가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purge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이 purg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때를 빡빡 밀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니까? 보세요. 제가 이 목욕탕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 앞에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아무튼 목욕탕 이야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씻는다 정도가 아니라 제거하는 거예요. 각질 벗겨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벗겨내는 그 작업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게 그 보디발의 집에 가 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열두 형제들 중에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으니까 항상 교만한 척 했어요. 형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서 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기만 잘난 척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으로 팔려오게 해서 거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의 요셉의 모습이 아니고 바뀌어져 있는 요셉의 모습이죠. 그전 같으면, 이거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래 봬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누가 몰라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유혹을 물리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큰 죄악을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장면에서 내가 어떻게 죄악을, 당신하고 어떻게 동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하지만 죄악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연히 요셉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지만, 무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그 집에 단 둘이 있었을 때 또다시 유혹을 받았고,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쟁겨챙겨라도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모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렇게 억울했지만,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요. 요셉이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잊혀짐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배우는 것이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립니다.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노예 생활로 한 2, 3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아버지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아버지가,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죽었다라고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나를 구출하러 나를 찾으러 오실 텐데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는 것 같아서 아버지로부터 잊혀지고 있고 형들로부터는 의도적으로 잊혀지고 있고 형들은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잊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외로운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잊혀져 있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설교하고 같이 연장선상에서 다시 보면 겸손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그 종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죄를 지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죄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러한 의도조차 없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보디발이 그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자기를 찾아왔을까요? 보디발의 심중에는 요셉이 그 짓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만약에 믿었다면 죽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디발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혀져 있는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잊혀진 모습으로 있는 그 외로움이 감옥 안에서도 또다시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 보디발의 눈에 보였을 때 요셉이 정말 정직하게 일을 했거든요. 믿음직했거든요. 그래서 종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청지기로 삼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요셉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마 행정적인 일을 맡았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수장이 보았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기를 돕는 즉 간수장을 돕는 일을 맡겨서 그나마 감옥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성경에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바로 왕을 위해서 그 신하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하였어요. 한 사람은 바로 왕이 먹는 그 술, 마시는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왕이 먹는 빵을, 떡을 굽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갇혀져 있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 감옥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도둑질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치범이고 왕에게 그 불경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요셉이 그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거의 동시에 꿈을 꾸는데 이 꿈에 대해서 꿈을 꾸놓고 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 꿈은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가볼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그냥 나에게 얘기만 하라.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해석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짐작하고 그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는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그냥 지난주에 안 오셨거나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꿈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술을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포도나무 꿈을 꿨어요. 포도나무 꿈을 꿨는데 그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의 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서도 자기가 잔에다가 포도주를 받쳐가지고 바로에게 이렇게 드리는 꿈을 꿨어요. 또 떡을 굽는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꿈에 자기 머리에 광주리가 하나 있는데 그 광주리에 떡덩어리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떡덩어리가 세 개가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간에 꿈을 꿨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몇 개? 세 개. 떡을 굽는 관원장은 광주리에 떡이 있는데 몇 개? 세 개. 세 개, 3이라는 숫자가 공통된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아, 당신은 이제 3일이 지나면 석방이 될 것이고 복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직업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바로에게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떡을 굽는 관원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도 3일 있다가 나가기는 나갈 텐데 처형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냥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있을 것이고 새가 날아와서 당신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조그마한 소망이 하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다 감옥에서 3일 있다가 풀려나가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는 거예요. 복직이 되면 누구 옆에 가요? 바로 왕 옆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감옥에서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는 자기의 바램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당신이 잘 되거든, 여기서 당신은 누군가 하면 술을 맡은 관원장이에요. 당신이 이제 석방이 돼서 바로 왕에게 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사정을 좀 왕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출신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기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입니다. 나 그 짓 안 했습니다. 나 감옥에 들어올 짓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당장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다 틀리다. 일단 나가고 다니까 목욕도 해야 되지요. 일단 가니까 그동안에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영양 보충도 해야 되지요. 그동안에 왕 앞에서 밑보였던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지 무마해야 되지요.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얼마 동안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무려 2년 동안 지나갑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성경은 요셉은 억울해서 창살을 붙잡고 대성통곡하더라, 욕을 하더라, 저주하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비록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바로 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도와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따로 있겠지,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겠지, 그리고 또다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꿈을 꿔요. 어저께 어느 분하고 같이 차 한잔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스타벅스를 가게를 하나 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저도 이 스타벅 같은 가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없습니다. 이유는 왜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두 번째, 돈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돈도 있고 장사도 해본 사람이 정말로 스타벅스를 가게 하나를 차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타벅스는 아무나에게나 프랜차이즈 주지 않습니다.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는 줄지언정 개인에게는 주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설령 줬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커피숍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고 하는데 내 생각만큼 사람이 들어올까요? 안 되죠. 아니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삐끄덕삐끄덕 되기 시작할 겁니다. 퍼밋을 내는데도 헬스 퍼밋 내야죠. 공사하는 퍼밋 내야죠. 별의별 퍼밋을 다 받는데 우리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설령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그 시간이 그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요.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요즘 감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뜨끔뜨끔해요. 지금 좀 성대 있는 부분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병이 나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의사는 가끔씩 이런 얘기하죠. 항생제를 처방할 때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제가 틀리면 용서해 주십시오.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데 뭐 오이를 먹어라 예를 들어서. 근데 한 이틀 정도 먹었더니 깨끗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까? 의사 처방대로 가야지요. 어떨 때는 먹었는데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지요. 이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 계획을 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병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지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콩나물이 확 자라는 것처럼 훅 하고 자라납니까? 아니죠. 기다려야지요. 요셉은 기다림을 배웠어요. 그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의 17절과 1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간수장을 돕는 사람으로 있었으니까 편안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발에 착고가 묶여져 있어서 채워져 있어서 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부터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2년 동안이에요. 무려 2년 동안 착고에 발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쇠가 오늘날처럼 알루미늄처럼 매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아주 무쇠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살이 벗겨졌을 거예요. 뼈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려라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시고 인내를 가르치시고. 여기서 단련이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는 산수를 정말 못했습니다. 국어도 못했는데 산수는 더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산수를 배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산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산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사과 갖고. 저는 이게 산수를 못해갖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손가락, 발가락을 다 갖다 놨는데도 이게 안 돼가지고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이래봬도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가면 산수시험 안 봐도 됩니까? 그 다음에 말이 바뀌네요. 단어가 수학 이러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수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쳐요 안 쳐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했어요. 제 이름에도 중학교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수학 시험 쳐요 안 쳐요? 아니 같은 수학인데 왜 중학교에서 시험 봤으면 됐지 고등학교 가서 또 치느냐고요.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요 내용이 같습니까? 원리는 같을지라도 내용은 다르잖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시험을 치잖아요. 몇 점 받았냐고는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건 졸업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련시키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0년 전에는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어쩌면 10년 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1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이 경제의 문제, 돈 문제 시험이 잘 통과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돈 문제 안 생길까요?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 간다고 그러면 돈 들어가죠.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돈 들어가죠. 돈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험을 계속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산수 공부 잘하고 수학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져서 잘 먹고 잘 살게 함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위대한 계획, 그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요셉에게 단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어요. 세 번째는 무엇을 배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낮아진 채로 우리에게 평생 살라고 안 그러십니다. 한번 낮아놓고 낮춰놓으시고 난 다음에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감옥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오랜 동안 고생을 했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승진을 시키시는데 완전히 저 골짜기 밑바닥에서 산 꼭대기로 올리시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반전을 시키시잖아요. 그의 직업이 뭐가 됐어요?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승진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법이 이게 보통의 방법이 아니에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자막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정결케 하실 때 자녀를 낮추실 뿐 아니라 높이시 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여러분들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인데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꿈을 잘 꾼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준비는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그리고 인내예요. 그런데 이 겸손과 인내는 내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 봐야, 아, 이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 잘났다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확 꺾이는 거죠. 그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인내는요,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와야 견디는 거예요.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물 속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망치로 들이맞기도 하고, 견디는 겁니다. 담금질 속에서 견디는 겁니다. 그때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건드셔서 겸손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건드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는데, 누구를 높이시는가 하면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 조금 전 자막으로 다시 돌아가 봐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하는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과를 주시는데 그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 번영의 자리,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물질과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를 자기가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고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중심이야. I will be just like that. Every household will bow down me. 나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꾸었고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꼬꾸라뜨리셨습니다. 꺾어주셨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바로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져 있었던 요셉이 감히 큰 대국, 큰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에게 잘 보이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에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서 읽어 갖고 오시라고 한 건데요, 바로와 이 요셉의 그 대화 속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손비비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고 아양 떨지 않습니다. 아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뭐가?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기서 편안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유, 왕이시여. 왕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서요. 이번에는 풍년이 들 거예요. 그리고요, 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왕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길이길이 세상에 남는 이름을 갖는 유명한 분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아닙니다. 근데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여호와를 믿지도 아니하는 이방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과 이 바로가 오랫동안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인정을 해요. 뭐라고 인정을 하신 줄 아십니까? 41장 37절에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애굽 땅에는요, 우리가 모세가 열 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의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바로 왕의 옆에는, 애굽에는 많은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 점쟁이 하는 사람,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 이 바로왕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그와 같은 아주 신통한, 방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바로왕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셉이 배운 것이 있어요. 요셉이 배운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막 favorism 막 부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다.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 1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요셉이 결국에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든지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라도 아,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구나.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바로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애굽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요셉이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마지막으로 배운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생활도 편안해졌습니다. 바로왕이 직접 중매를 해줘가지고 그 애굽의 최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얻은 겁니다. 부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살만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모든 목적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가나안 땅에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닙니다. 7년의 풍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그러니까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와서 봤는데 총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총리는 이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즉 요셉은 이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지만 형들은 이 총리가 자기가 팔아버렸던 동생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거기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기근 가운데에서, 굶주림 가운데서 저들을 건지는 거였어요. 방법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형들에게, 형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지금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직위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왕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해라라고 다 맡겼어요. 국정 전반을 다 맡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 아니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나에게 영적인 풍부함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전하라고,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은 무서워서 나중에 알고 정말로 무서워했어요.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무서워서 빨빨빨빨 떠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된 그 자체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생각 한번 해봤어요. 보디발, 그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요셉이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어쩌면 심장마비로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복수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훗날에 형들에게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자막을 만들었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했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고 국가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모습,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것,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도구라면 겸손해지셔야죠. 인내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